바로 앞에서는 아르레톤들을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제사의 모형으로 땅에서 이루어진 짐승의 피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매해 반복되는 제한된 성소와 지성소를 보여주었고 이것으로는 백성들의 양심까지 깨끗이 하지 못한다는 제한된 속죄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혁하실 때까지 즉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만 레위 후손들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증거하면서 말씀이 마무리된 것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은 완전히 반전이 되고 또 회복되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죠. 짐승의 피로 매년이 아닌 자신의 피로 한 번에 온전히 이루신 예수도의 완벽한 사죄의 처벌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 자체도 사람들에게는 신비에 속하고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귀족께서 하나님께 스스로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 자체가 육체를 가진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모인 것으로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이 역사 속에 오셔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러한 내용 자체도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만이 이해가 가능하고 또 소화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하늘로부터 이루어지는 사실에 대해서 말미암아 그 시작으로 디아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데 무엇을 통하여 무엇 때문에 라는 표현이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오늘 내용에서 보면 11절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랬고 12절에서는 오직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또 14절에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미암아 말미암아를 계속합니다. 무엇을 통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는 이례적이고 제한적이며 레위 가문의 제사장들을 통하여 드리는 사례도 이례적이고 제한적인 것은 그것이 다 이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허락되는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1절 12절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지난주에 봤던 1절에서 10절에서 거론한 성소와 지성소에서 행해진 모든 속죄의 일들이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것이었다는 오늘 나눈 내용은 단 4절에 불과하지만 완전히 반전되고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앞에 땅의 성소와 지성소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던 아론의 후예들은 두려움으로 명령을 수행하는 극히 수동적이었다면 여기서는 주관적이고 능동적으로 행하시는 모습이 대조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예언약 즉 과거의 땅 위에서 아론의 후손들로 통하여 이루어졌던 불완전하고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제한된 속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과 대조적으로 미래적이고 확실한 일들을 완성하러 오신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사 이것은 과거에 죽어서 계속 바뀔 수밖에 없었던 레위 가문에 속한 육신의 대제사장과 비교될 수 없는 것은 땅에서부터 난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자체가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본 대로 이미 땅에서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들은 믿으시고 약속하신 이가 오실 때까지 과거의 언약의 본문은 사람들이었다면 우리 주님은 장래 좋은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재앙, 즉 땅에서 겪는 죄악과 재앙과 허구의 상태와는 완전히 다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예언되고 단순히 소망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확인된 것으로 하나님께 더 이상의 제사가 아니라고 하나님께 제약 없이 나아갈 수 있고 양심까지도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게 된 완성된 언약을 장래 좋은 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했는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넌 산과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출애굽기 25장 40절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랬는데 광야에서 성막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을 모두 사실은 땅에 있는 거룩한 성전들을 부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영화롭고 비록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 영광의 구름으로 인해서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을지라도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이라든가 역대하 5장 13절 14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도전을 드릴 때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감히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만 이것들은 비록 영화로웠을지라도 순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니 하늘의 영광에 세우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1절 하반절에 온전한 속죄와 언약이 완성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좀 더 확실한 신앙들 위에는 여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의 성도로 짓지 않은 하늘의 성도는 완전한 성소이신 예수의 몸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10장 20절에 이를 그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삶의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렇게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그런 성소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이러한 영광과 위험의 성소에서는 땅에서 난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태어남을 완성하신 제물로서 예수의 피를 소개하고 있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12절 3반절에 그랬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에서 백성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의 제물은 제사와 사람의 종류에 따라 양일 수도 있고 염소나 송아지일 수도 있고 또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성소에서는 이런 땅에서 난 동물들의 피로서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10절의 중간에 그러죠. 즉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신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진 것은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베드로 사도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0절 하반절에 되는데 이 표현은 역시 10장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제사장마다 매주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속죄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같은 이유에서 10장 11절 12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단 한 번으로 완성하신 후부터는 더 이상 장소나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영원한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그의 피로 사별을 입은 우리 또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을 삼아주신 은혜로 받으면서 깨끗한 양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들을 시내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부분은 13절입니다. 여기서는 구약의 아주 흔하지 않은 성결을 위한 이런 제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 속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행해진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순종하고만 하면 비록 이례적인 일은 아니었지만 그 죄에서 확실히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음을 증거합니다. 여기 염소와 홍소의 피는 일반적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의 뿌려라는 이 정결예식은 어쩌면 대단히 독특해서 속죄법 중에서 가장 나중에 주어진 법으로 민수기 19장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 정결의 제물을 만드는 방법이 나와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22절에는 이 제물로 깨끗함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 나중에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제물은 이스라엘의 제사에서 가장 흔하게 제물로 쓰이는 양이나 염소가 아니며 수송아지가 주로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쓰이는 반면에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이를 잡게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 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회방을 향해서 7번 뿌리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붉은 암송아지를 불에 타게 하는데 일반 표로 바치는 번제와 같이 내장에 담긴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떡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태워 바치는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면서 거기에다가 백향목과 우순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함께 태워서 재를 만들고 이 재는 진영 밖에 거룩한 곳에 보관해 두고 암송아지를 불사른 자나 그 재를 거둔 자 모두 저녁이 되기까지 규정해서 옷을 빤 후에 정결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이 재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재로는 사람 죽은 시체를 만진 자를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흐르는 물에다가 섞어서 그릇에 담고 장내의 기분은 물론 장박과 시체와 우슬초를 가지고 그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지만 이런 일을 한 정결한 사람조차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정결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정을 입어서도 이런 예식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중에서 그러한 사람을 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래 이용된 원문에는 그냥 암송아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붉은 암송아지 여러분 민수기 19장 2절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붉은 히브리말로 아돔 그런 말인데 이 아돔은 성경에 나타난 형태를 보면 저거 이렇습니다. 이 어근이 아람어에서 왔는데 아델 붉은 피 그런 의미를 가지고요. 발열의 후보주 잠언서 23장 31절에 보니까 포도주는 번쩍이가 붉게 넘어가나니 하는 표현이 있죠. 여기에 이것이 아돔이 쓰여있고요. 그 다음에 너희 죄가 저같이 붉은지라도 흰금같이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에 그리고 장막 커튼 역시 붉은 장막이고요. 피로 찢은 의복 마치 많은 사람을 죽이고 피가 팀 의복을 드리라는 이사야서 63장 2절 3절에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불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피를 묘사하는 것으로 구약 성경에 이 아돔이다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은 결국 아무 암송아지가 아니라 피의 색깔을 띈 붉은 암송아지를 사용하는 것은 장례적으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온 인류의 죄를 깨끗이 씻으신 예수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본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찍으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사죄의 방법으로 그 인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라는 효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이유는 그 방법이 온전하다고 지금도 그 방법을 통해서 사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보다 분명하고 온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보다 분명하면서도 확실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를 증거하려는 것이 그 의도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한 번으로 영원히 이루신 희생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함을 증거하려는 것이고 이것은 오늘 그 예수님의 희생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효력을 또 분명하게 나타낼 것입니다. 다음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를 보다 분명하게 확인해주고 있는 사실을 봅니다. 세 번째로는 14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증거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지나치지 않고 분명한 효력과 확실한 효과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주 예수도의 피의 효력을 보다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구약에 반한 복음의 효력을 비교하면서 보다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읽는 내용들의 모습입니다. 짐승들의 제사와 예수도의 보혈, 불완전한 제물인 양과 소와 전혀 흠이 없으신 예수도, 억지로 끌고 와서 죽여받은 동물의 희생과 자발적인 희생, 보여주신 모형대로 드린 제사와는 다르게 성령으로 드린 제사, 육신만을 깨끗게 하는 제사와 양심까지 회복하는 제사가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이 십사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없는 자비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는 히브리서의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이 부분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일 어떻게 한다면 하물며 하지 않겠느냐 이 언어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히브리서의 이런 표현으로 뜻을 확실히 하고 강조하는 것을 보는데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히브리서 12장 9절 그리고 이런 내용 역시 10장 28절에서 29절에도 나타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14절 첫 부분에 그랬는데 아버지께 온전히 드린 희생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비슷한 사실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이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며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이라. 이사야서 42장 1절입니다만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오는 또 죄인 사람들을 대표한다는 것이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61장 1절에 상반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의 성품을 예언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십자가의 희생을 온전히 하여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복음의 완성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61장 1절 하반절에서 2절에 그렇게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라고 중간에 그랬는데, 본래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해 드리는 나신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드린다는 것으로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릴 때 번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속죄악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량 한 마리와 민수기 6장 14절에 바로 나신의 정결되게 된 예식에서 드려지는 것들을 여기서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드리는 흠없는 짐승은 겉으로 나타난 것 뿐이지만, 겉에 흠이 없을 뿐이지만, 속에 또 짐승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도의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피는 대결에서도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흠 없으신 전인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신 것이 차이라면 차이일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인용한 바에는 정결케 하는 재물을 만들 때에도 같은 표현을 사용했었습니다.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베지 않냐는 굵은 암송하니라 그랬죠. 예수교를 따르는 우리 역시 자신을 흠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면 자신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헌신하고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드려진 기도의 온전한 희생의 피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14절 중간에 나는 육사를 잃을 수 있었던 겁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들이 다만 육신을 깨끗하게 하고 육신의 부정을 정결케 하는 것이었다면 이 예수교의 피는 우리 내면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데까지도 역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물들의 제사로 육신의 허물과 부정됨을 회복할 수 있었다면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죽어있던 양심을 살리고 깨끗하게 할 수 있었다는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9절에서는 이 땅에서 동물 제사로는 이 장막은 현재까지 이루니 이에 따라 드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라고 선언한 바 있지만 이제 그것은 우리 예수도의 온전한 희생으로 상쇄되고 채워짐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야 하지 못하겠느냐 14절 마지막에 그랬는데 이제 이 마지막 한마디는 역사 속에 영원히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케 하는 예수도의 희생의 결과의 절정입니다. 예수도는 전혀 전과 복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었지만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사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죄인된 한계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다. 죽어있는 우상은 사람들의 마음대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또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분명하거나 정확한 명령이 없었고 무엇보다도 죽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을 속여도 모르고 거짓을 행해도 모르고 자신의 마음에만 흡족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들조차도 가문마다 가정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만든 우상과 하나님과 다른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만발이 깨뜨려 보시고 머리의 생각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섬기는 것은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하늘에서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대로 그분을 가까이 섬겨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역시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까지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우상들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나름대로 만든 법대로 생기긴 하지만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복이나 해를 줄 수 없는 존재였고, 다만 숨기는 사람이 자기만도 요즘 흔히 말하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나요? 플라시보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뭐 나시보는 반대입니다만 하여튼 아무 효과도 없는데 효험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우상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한번 자신 속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보다도 못한 것을 생각하는 모양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려워해야 될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2의 더 약한 사람으로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도 만족시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신앙적 자세가 또 모든 신앙적 제사가 실패한 이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성소에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온전한 희생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온 인류를 위한 생명의 길을 터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잿물을 부정을 입은 사람에게 주신 법대로 뿌려 순간마다 깨끗함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다면 영원하신 성령과 더불어 흠 없으신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영혼을 죽을 삶에서 온전히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죽어있는 우상 취급하고 자신보다 어리석은 존재로 대하는 경로 방법을 참가하고 주께서 마련하신 예수님의 피로 넉넉히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진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